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산이 남았었고 동산 안에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공으로 완성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고백은 라보니, 나의 선생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그녀의 인생 안에 이제 두시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생을 성도의 인생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녀의 인생 안에, 성도의 인생 안에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새벽에 봤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진 못했어요. 시신이 없다라는 것만 발견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거 단순히 요한이 의도하는 바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의미를 보여주기보다 저녁이라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를 함께 그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에 넘겨졌죠. 왜냐하면 위험한 선동자, 이 폭동을 일으킬 주범자가 될 수 있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요주의 인물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서 가둘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같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물론 제자들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군사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시신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 너희들이 훔쳐갔으니까 도로 가져와라. 이런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더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온통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바울이 봤던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먹고 살 걱정이죠.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두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면 속된 말로 대박이 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과연 나한테 인생에 과연 꽃이 필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그래서 욕먹을 것을 항상 걱정하면서 삽니까? 내가 좀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혹 얘기했다가 그 문제가 돌고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담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잘 열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문은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고 꽁꽁 닫고 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닫고 있는 그 문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으로 볼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뭔가 달랐다는 거죠. 완전한 육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죠? 영은 아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생애 때 가졌던 육체적인 몸과 부활하신 새몸 사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엔 몰랐지만 다 예수님인지 알아봤었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만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만질 수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기 전의 몸과 지금 부활하신 후의 몸이 계속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죽게 되면 그 몸을 가질까요? 아,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죽게 되면 영으로 낙원에 있게 되겠죠. 영으로 낙원에 있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육은요?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육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도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몸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영으로 있을 동안에도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기대하겠죠. 지금도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기대합니다. 영으로만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으로 다시 재림 때 입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나, 천국에, 낙원에 있으나 같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물론 영으로 있을 때는 죄와 싸워야 되는 일들은 없겠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처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보통 헬라말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잘 이해가 잘안 오시죠? 예수님이 헬라말로 얘기하시진 않았었고 분명히 아람어로 얘기하셨을 텐데 아람어 말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더잘 아는 말이에요. 뭐죠? 이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식 인사죠.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면 굿모닝 한다거나 뭐 하와이 한다거나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죠? 못 먹고 산것 세월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아마도 제 세대까지는 그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인사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최근에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인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샬롬 하는 이 인사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와는 뭔가 좀 다른 인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란 말을 누가 언제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했어요. 샬롬보다는. 안 믿기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성경을 대겠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평강이라는 말을 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율법 더 열심히 지켜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모든 제사, 모든 그 행위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함께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러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예레미야를 찾고 계시니까 조금만 뒤로 가봅시다.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한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에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요즘 교회 메시지 모든 내용들이 심판과 저주보다 뭐예요? 잘 될 것이다 라는 성공과 복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과연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속으로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와 메시지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과연 그러한가요? 우리도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진짜로 없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너희는 평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좀 전에 본 것처럼 제사와 금식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평강은 잘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옳으니까 다 맞나? 그러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옳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으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뒤로 조금만 가봅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를 거의 띄엄띄엄 읽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함께해서 중요 요점들을 찝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포로가 돼서 이제 남아있는 그들에게 포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갑자기 톤이 바뀌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재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이 일이 11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결국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평안이 오려면, 평강이 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거나 그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후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평강이 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냥 한번 혼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방죽 그릇도 저주, 뭘 해도 다 저주를 받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뭐 3, 4대까지 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말이죠. 우리가 어기면 죽어서 끝인데 살려서 평강을 주시려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이사야서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었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죠.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순종과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계속 가둬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아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이제 와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은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강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걱정거리도 없고 뭐 자녀 다 내보내고 뭐 안정적으로 내 노후 보장이 되고 내 모든 문제가 걱정되면 사라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때는 이제 뭐죠?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는 거죠. 안 아픈 곳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정말로 100% 장담하며 말씀할 수 있는 건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 걱정거리가 문제가 되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존재해요.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를 세우기 위한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평강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뀌나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변화가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로 와서 아직도 내 문제로 인해서 내 고민들로 인해서 문을 닫고 지내는 내 마음속에 주님 한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직도 안 기쁘신가요? 제가 또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지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바로 반응하죠. 뭐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16장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게 되었죠.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21절,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뭔 어떤 사명이요? 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를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그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장, 우리의 가슴,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 마시고요. 1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1장 21절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적 기도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셔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모인 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죠. 그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듯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그냥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진행, 헬라어 현재 진행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은 과거를 사용하는 것이고 헬라어 현재 진행형은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크게 완성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구절, 22절, 23절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하는 권세가 우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있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하는 일의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 그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같은 맥락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 목사님, 이 죄사하는 권세는 지금 거기 있는 모인 제자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사도고 사도는 지금 목사님들 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실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에게만 이 사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그들이 바뀌나요? 아니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리에 원래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셨단 말이죠. 그 높으신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권위가 누구예요? 우리의 권위가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섬긴단 말이죠. 높음을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그 존재 그 높음의 존재를 알아야지 비와 낮아지는 자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그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때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공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 속에서도 이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그 부유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큰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평안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안을 주님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 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향하여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서로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